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82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 지역의 베니온과 테일러스빌에 위치한 스테이크들의 청남매 청녀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2차 반연차대회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순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의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 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리아 타렌트 자매의 지휘와 린다 마게체의 오르간 반주로 유타주 베니온과 테일러스빌 지역 스테이크 청남 청녀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일어나라 영광스러운 시온을 부르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개기도를 70인 정원의 게리 W. 공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
Sabbath day we are grateful to assemble in this session of General Conference.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가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특별한 날을 맞아서 기념합니다. 전 세계에서 또 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여러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특별히 선결된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당신 아들의 저희의 또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저희가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쁨이나 염려를 또 당신께 함께 내놓고 저희가 같이 나눕니다. 저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마음과 머리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진정한 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 딸들, 저희 형제, 자매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또 가족들이 함께 영원한 그런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창단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습니다.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교회 본부 여건과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엘톤 페리 장로님과 M. 너셀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레리 에코 호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페커를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12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페커, 엘톤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제이 젠슨 장로는 70인 정원의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그 시 크리스턴슨 장로를 70인 정원의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말린 K. 젠슨 장로를 그 직에서 해임할 것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스티븐 이스노우 장로를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키스 K. 힐비그 장로, J. E. 젠슨 장로, 말린 K. 젠슨 장로, 옥타비아노 테너리오 장로를 70인 제1정원회의 회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총괄여건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키스 R. 에드워드 장로와 레리 W. 기븐스 장로를 70인 제2정원회 회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히 봉사해 주신 이 형제들의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괄리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헌신 그리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페리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 여름 저는 특별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 그 시폐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이정표에 이를 때 지난 일들과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에게는 90년을 살았다는 것이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큰 성취로 간주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 동안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의 발전을 보아왔습니다. 자동차의 대량 생산과 전화 그리고 비행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일어난 위대한 혁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찾고 나누고 활용하는 방법은 거의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급속한 변화에 놀랍니다. 현대의 엄청난 발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과 함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일부는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치 목록에서 제일 위에 있으며 그런 까닭에 사탄이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결혼과 가족은 가정이라는 닻과 안전한 항구를 제공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각 자녀는 그 가정에서 선한 영향을 받고 영원한 가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0회 생일을 고대하던 제 가족은 제가 긴 생애 동안 했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조카 딸은 거의 70년 전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태평양의 사이판 섬에서 해병대에 복무할 때 제가 부모님께 보냈던 여러 통의 편지를 모아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특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께서 1945년 어머니 날에 뜯어서 읽어보시도록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사랑이 많으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집에서 배운 교훈들에 대해 그분들께 영원히 감사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그 편지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의 전형적인 모범이셨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생활과 올바른 자녀의 양육을 최우선 순위에 두신 분들이었습니다. 1945년에 그 어머니 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지난 4년 동안 어머니 날에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제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해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고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또 한 번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제 생각을 편지로 전합니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단지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셨던 작은 일들이 그립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깨끗한 셔츠와 깨끗한 양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결코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기만 하면 됐고 그것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는 항상 깨끗한 침대보가 깔렸고 저를 매우 편안하게 해줄 이불이 적당히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 편지의 처음 두 문단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그 내용이 매우 감성적이어서 놀랐습니다. 아마 막사에서 생활하면서 야전 침대에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잤기 때문에 집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보낸 제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범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누렸던 것과 똑같은 기쁨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시간을 내서 가족을 협곡에 데려가셨고 우리는 어머니를 믿고 등산에서부터 공놀이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두 분만 따로 휴가를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서 떨어져 있지만 가족 생활이 너무 즐거웠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행동이 어머니의 인품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노라 소니 페리의 아들로 불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어머니의 아들로 불리기에 늘 합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지난 4년 동안 어머니 날에 보여드리려고 계획했던 좋은 것을 어머니께 꼭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머니께 사신 모든 훌륭한 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을 다해 톰 올림. 이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자랐던 가족, 와드, 스테이크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도 되새겨보았습니다. 문화는 사람의 생활방식으로 정의됩니다.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에게는 공통된 가치체계, 기대 그리고 관행이라는 독특한 복음문화가 있습니다. 이 복음문화 또는 생활방식은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각자 삶을 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아담이 지상생활에서의 책임에 대해 첫 번째로 받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하여 함께 합하는 것은 이 지구를 물려받을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준비일 뿐 아니라 이 지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신권 권능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선언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전을 얻게 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사탄의 영향력이 매우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을 해치고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고 조심스럽게 위장하는 방법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 생활에 대한 헌신을 공격하고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문화와 성약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학교 같은 다른 기관들이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도울 수 있지만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돌보고 발전시키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것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위대한 청지기 직분에서 훌륭한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야 할 때 도움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를 제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그리고 가정의 밤을 하고 가능한 한 자주 함께 식사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대화 시간과 가치들에 대해 가르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초등회 교사들, 청소년 지도자들, 그리고 반 정원의 회장단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회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성별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녀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간증을 나누고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분명하고 간단한 가족 규칙 및 기대사항, 건전한 가족 전통 및 의례, 그리고 자녀가 가사 책임을 통해 용돈을 벌어서 예산 세우기, 저축하기, 자신이 번 돈에 대해 11조 내기를 배울 수 있는 가족 경제에 기초한 가족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제언들은 교회의 문화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우리의 가족 문화는 자녀의 또래 문화, 오락 및 연예인 문화, 신용 및 권리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및 미디어 문화에 내재한 대적의 불화살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침례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임봉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요람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훈으로뿐만 아니라 모범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어머니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참된 동반자로서 조화를 이루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녀에 관해 그리고 자녀들과 효율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묘하고 뻔뻔합니다. 더 강한 가족 문화를 세우는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 또 하나의 방어막을 더하는 것이며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원한 자녀를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의 일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페리 장로님, 제가 교회에서 90세로서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선하고 잘 익은 토마토나 나무에서 갓 따낸 잘 익고 즙 많은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저는 60년 전 제 선친께서 유타주 할러데이에 조그만 복숭아 과수원을 경영하시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버님은 그곳에 벌통을 두어서 복숭아꽃이 가루밭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꽃들은 결국 아주 크고 달콤한 복숭아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순한 꿀벌들을 좋아하셨고 벌 수천 마리가 함께 일하며 복숭아 꽃에서 난 꿀을 모아 달고 노란 벌꿀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벌꿀은 자연이 주는 가장 영양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영양학자들은 벌꿀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 즉 효소,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을 모두 함유한 식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버님은 벌집을 다루는 일에 늘 저를 끌어넣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벌들을 직접 돌보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약 6만 마리의 벌들이 운집되어 있는 잘 조직된 벌집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꿀벌은 가루바지를 하고 꿀을 모으며 그 꿀을 농축하여 벌꿀을 만드는 강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집착력은 우리 창조주께서 벌에게 부여하신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벌꿀 500g가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통 벌집 속의 벌 2만에서 6만 마리는 집단으로서 수백만 개의 꽃을 찾아가고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여행합니다. 겨우 몇 주에서 또는 4주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수명 동안 꿀벌 한 마리가 벌집에서 벌꿀 생산에 기여하는 양은 티스푼의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비록 전체 꿀벌의 양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각 꿀벌이 만드는 티스푼 12분의 1에 해당하는 꿀은 벌집이 존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벌들은 서로 의지합니다. 몇 마리의 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모든 벌들이 충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면서 점차 가벼워집니다. 꿀벌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문경에서 수천 년 전에 야렛 백성이 미대륙으로 여행할 때 꿀벌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브리검 영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주변의 척박한 사막과 같았던 황무지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옥한 분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척자들 사이에 필요했던 힘찬 협동심을 고취하고자 꿀벌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공통된 비전과 부지런한 노력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전의 내부와 외부에서 벌집의 상징을 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은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 댁 뒷마당에서 자란 호두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에도 벌집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징은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념하겠다는 집약된 결심을 품고 꿀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구주께서는 철저되는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주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며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어 열고와 성을 다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시민을 섬긴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선을 이룰 수 있을지 말입니다.
야고보의 서원에 나와 있듯이 봉사는 참된 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봉사,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재나 홍수, 토네이도 등의 재난의 순간이 닥쳤을 때 이를 돕는 인도주의적 봉사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이처럼 꼭 필요하면서도 고맙기 그지없는 비상시의 대응은 서로의 짐을 가벼이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작은 온정에 찬 행동들을 매일 행할 때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모여서 수백만 번에 이른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런 행위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리게 되어서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혼탁한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단순한 봉사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집단적인 효과를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마치 꿀벌 한 마리가 벌집에 제공하는 티스푼 12분의 1에 해당하는 꿀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는 힘이 있으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수백만의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신앙, 소망, 사랑이라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꿀이 되어 세상을 감미롭고 살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꿀벌처럼 되고 그런 헌신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각자의 부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특히 일요일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단지 할 일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로 개심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신앙의 씨앗을 우리 영혼 속의 비옥한 토지에 깊이 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엘마가 이야기했던 마음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벌꿀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구주의 마음과 같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넘어서고 초월하여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우리는 참되게 계시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거나 자만심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다운 다음 특성들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온화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습니다. 친절하며 위선과 간교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느낍니다. 생각이 언제나 덕스럽습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성신은 우리의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되며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 저는 지금 종교적인 열광이나 광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만 복음의 교리가 우리 가슴과 영혼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계심을 향해 합리적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바에 부합되는 고결하고 일관적인 행동과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결함은 우리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증폭시켜서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과 영을 더 쉽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삶의 기쁨을,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주를 따를 때 느껴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매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린 소년, 소녀, 청남, 청녀, 독신 성인,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교회 회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란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중 한 명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루 내내 마음을 신앙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마치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모을 수 있는 꽃들에 집중하듯이 그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이 커지고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봉사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즉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의 친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 봉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펜스 W. 킴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과 학교, 직장과 교회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만이 해줄 수 있는 특정한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속삭임을 느낄 것이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그분의 복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도우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작은 꿀벌이 벌집에 제공하는 티스푼 12분의 1 분량의 벌꿀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는 수만, 수백만 명의 노력이 우리 노력에 더해진다면 날로 사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오는 선한 영향력을 더욱 배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단합하여 우리 가족과 외롭고 궁핍하고 낙담한 자들 그리고 진리와 평강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간증을 나누는 이를 포함하여서 매일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의미 있게 봉사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도록 영감을 구하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헌신적인 작은 꿀벌이 자기 일에 충실하듯이 우리도 이 사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저는 베트남 전쟁 때 미합 중국 해병대에 자원했습니다. 버지니아 광코티 기지에 있는 신병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54명의 해병대 지원자들과 함께 막사에 있는 침상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희 교관은 실전에서 단련된 엄한 베트랑 군인이었는데 발로 막사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온갖 불경한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처럼 무섭게 자기 소개를 한 후 그는 막사의 한쪽 끝에서부터 신병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관은 저속한 말을 내지르며 각각의 신병들에게 예외 없이 조롱거리를 꼼꼼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신병들에게 네 또는 아닙니다 교관님이라고 대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차렷자세를 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을 때 그가 제 더블백을 움켜잡고 안에 있는 것들을 제 뒤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제 물건을 살펴본 다음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몰문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앞으로 더 가까이 온 다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몰몬인가? 저는 명령받은 대로 네, 교관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그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제 몰문경을 들고 있는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이 책을 믿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네, 고객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그가 큰 소리로 몰몬들과 몰몬경을 비난할 말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침대로 다시 가서 제 몰몬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저를 지나쳐서 다음 병사에게로 갔고 나머지 모든 신병들에게 불경한 말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종종 왜 그 엄한 해병대 교관이 그날 저를 그냥 놔두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입니다. 네, 저는 몰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간증은 두 명의 선교사와 제사정원의 고문의 도움으로 제가 성신을 통해 받은 소중한 은사입니다. 제가 14살이었을 때 리 피어슨과 보이드 캠퍼슨 선교사가 저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2년 후 저희 제사정원의 고문인 리차드 보렌 형제님이 제게 몰문경을 읽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 몰문경을 다 읽을 때까지 매일 밤 적어도 10쪽씩 읽었습니다. 표제지에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맨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위한 기록된 것이요. 몰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의 소개 부분에는 레이맨이 아메리카 인디안의 주된 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몰문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저의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에 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몰문경은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백성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 일부분은 후에 레이맨으로 명칭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대륙 어딘가에 살았던 고대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성역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몰문경의 여러 구절에는 이들이 점차 미대륙 전역과 인근 섬들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결국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레이맨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흩어짐에 매맞으며 거의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인 에코 호크는 포니족 인디언으로 현재 네브라스카 지역에서 1100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증조부가 19살이었을 때 포니족은 그들의 근거지인 9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정착민에게 내어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1874년 포니족은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클라호마 인디언 구역에 있는 작은 보호지역으로 강제 이주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도착한 후 12,000명이 넘던 포니족 인구는 700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른 부족들처럼 포니족도 흩어지고 거의 멸족되었습니다. 월몽경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잔류민인 레이맨들의 후손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 후기에 대한 부친의 시연을 해석하면서 다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그날에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 요점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라. 월몽경은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이 책은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월몽경은 지상의 어떤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속이고 다른 어떠한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1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저는 모로나의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강력한 영적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는 인생에서 제가 내리는 결정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읽으시도록 권고드립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잔류민인 몰몬경의 백성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몰몬경을 읽고 또 읽으라고 권고드립니다. 몰몬경에 담긴 약속을 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십시오.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십시오. 몰몬경의 선지자인 에멜리카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주께서 사신과 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몰몬경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로버트 C. 게이 장로님과 스코트 D. 와이팅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182nd semi-annual.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2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The Savior once asked his disciples.
예수께서는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질문은 오래전 제 부친께서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가르치신 질문입니다. 커가는 동안 부모님은 제게 집주의 허드렛 일을 맡겼고 저는 그 일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주당 50센트가 조금 넘는 돈을 종종 영화 보는 데 썼습니다. 당시 11살 소년의 영화관 입장료는 25센트였습니다. 나머지 25센트는 개당 5센트짜리 막대사탕을 사는 데 썼습니다. 영화에다 막대사탕 5개. 이보다 더 나은 걸 얻을 순 없었습니다. 제가 12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줄을 서 있던 저는 12살의 요금이 35센트라는 것을 알았고 이는 막대사탕 두 개가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스스로 판단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달라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저는 올라가 25센트짜리 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매표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 대신 다섯 개의 막대사탕을 즐겼습니다. 이 일로 신이 난 저는 집으로 달려가 부친께 제 무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시며 부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부친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 영혼을 10센트에 팔 셈이냐? 그 말씀은 12살 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활동이 뜸한 어느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엔 8년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출중한 기량을 지녔고 원정을 자주 나가는 팀에서 뛰는 재능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팀은 일요일에도 연습과 시합을 했습니다. 그 팀은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한 팀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자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가 신권 소유자로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얻는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감독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지녔다 하더라도 오늘날 세속적인 것에 물들기란 무척 쉽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푯대를 지나쳐 바라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최근 어떤 분은 제게 한잔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의 적대자가 하는 질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가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가 누구 관대? 내가 알아야 하리요. 그리고 그는 영혼을 잃었습니다. 사소한 죄에 대해 자기 변호를 하다 보면 사탄이 승리합니다. 우유 한 통, 잘못 쓴 이름, 팥죽 한 그릇으로도 사탄은 상속권과 유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10센트 또는 전국대회 우승을 위해 무언가를 맞바꿔야 할 때 우리는 가인처럼 자기 행동을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고쳐야 할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마치느냐.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사랑하시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부자 청년이 구주께 무릎 꿇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으나 구주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갔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자이자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라모나이의 부친 레이맨 왕이 영생에 관해 했던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 뽑고 그의 영을 받겠느냐.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론을 통해 하신 응답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 왕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겸손히 꿇어 엎드린 다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바꾸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아버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 변명, 자기 합리화, 방어 조치, 꿈을 대는 버릇, 체면, 자만심, 비판적인 생각 및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얼굴에 새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려면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상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적을 맞아 우린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 함은 서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면 죄가 되는 일이 있고 안 하면 죄가 되는 일도 있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어느 잊지 못할 오후 저는 모임에 가던 중 이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한 어린 소년이 길 한쪽에서 미친 듯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한 음성이 말했습니다. 멈춰서 저 소년을 도와라. 그 음성을 듣자 저는 곧장 합리화했습니다. 멈춰선 안 돼. 늦을 거야. 너는 감리 여관이니까 늦게 돌아갈 수 없잖아. 집회소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가서 그 소년을 도우라는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 열쇠를 아파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며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약 20분 후 저는 누군가 제 어깨를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 그 소년이 온 것입니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5.6킬로 떨어진 빈민촌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어느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소년은 길에서 말린 생선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행상을 마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그 안에 구멍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파시와 저는 소년이 돈 없이 돌아가면 거짓말장애 취급을 받고 필시 매를 맞을 것이며 그런 후 길 위로 쫓겨나리라는 것을 곧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울고 있는 이 소년이 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잃어버린 것을 벌충하라고 돈을 준 뒤 다시 소년을 태우고 가서 보호자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모두 마음에 두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둘째, 우리 내면의 영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두려움이나 불편함과 상관없이 곧바로 그 영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구주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심하고 겸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이 한 문장으로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길을 잃고 가장 미약하며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을 구조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감내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다른 사람이 괘씸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애정과 사랑으로 탕자를 받아들이고 고아들의 울음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애원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가인이나 가룟 유다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양 있는 중간자로 여기게만 하면 된다. 최근 한 스테이크 대회 후에 한 10대 소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 삶에서 봉사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사탄은 우리가 우리 목숨을 막대 사탕이나 이 세상의 챔피언십에 팔아넘기길 원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값없이 그분의 형상을 취하며 손이 미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형상을 새겨넣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같이 해야 우리는 땅의 보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 들은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상하실 수나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니카라과에 갔을 때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팻말을 보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간증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 간증은 제 영혼의 보화입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고 구주께서는 그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아름다운 유타 브리검 시리 성전을 둘러보면서 유서 깊은 하와이 라이의 성전의 일반 공개와 재헌남미 문화축제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봉사하며 경험했던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개조공사가 완공되기 수개월 전에 저는 성전부의 집행 책임자인 윌리엄 R. 워커 장로와 성전부 직원들과 함께 성전을 둘러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계약업체의 여러 임직원들도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방문 목적 중 하나는 공사의 진척 정도와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문 시점에 공사는 85%가량 진척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곳곳을 둘러보며 워커 장로와 성전부 직원들이 공사를 점검하고 공사 감독관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차례로 각 방을 돌아보는 동안 한 사람이 손으로 벽면을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한 후 손가락을 비벼보고는 공사 감독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벽면이 거칠군요. 벽면이 거친 것은 성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벽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세요. 공사 감독관은 그럴 때마다 성실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성전 내에서 사람의 눈이 거의 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일행을 멈추게 하고 새로 설치된 아름다운 납땜 유리 창문을 주목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창문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작은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간 넓이 0.6m에 높이 1.8 크기의 창문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무늬의 한 부분을 이루는 5cm 크기의 작은 정사각형 생유리를 가리키며 저 정사각형이 삐뚤어졌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정사각형이 반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측정장치를 손에 들고 자세히 점검해 보니 이 작은 정사각형이 정말로 3mm 삐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이 창문은 성전 표준에 맞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처럼 작고 눈에 띄지도 않은 결함 때문에 창문 하나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창문이 성전 내에서 사람의 눈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그 결함을 알게 되거나 심지어 이 창문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성전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 주가 지난 후에 이제는 완공된 성전을 둘러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이전에 방문해서 경험했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개조된 하와이라이의 성전을 들어서며 정교하게 마감된 성전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습니다. 거친 벽과 결함이 있던 창문에 도달했을 때 제 기대감이 어땠을지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벽면이 매끄럽게 되었을까? 창문이 실제로 교체되었을까? 거친 벽면에 도달했을 때 모든 벽에 아름다운 벽지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친 벽면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단 말인가? 그냥 덮어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이 벽지에 벽지를 바르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지를 바를 거라면 어째서 눈에도 띄지 않는 조금 거친 벽면이 문제가 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 후에 결함이 있던 창문을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여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천장에 닿을 듯한 아름다운 식물이 담긴 화분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작은 정사각형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단 말인가? 그냥 감춰버렸잖아.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식물의 잎을 제치고 창문을 보니 정말로 교체되어 있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전에는 삐뚤어졌던 조그만 정사각형이 이제는 깔끔하고 고르게 무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창문 앞에 식물을 두는 것이 실내 장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볼 사람도 거의 없는데 벽면이 조금 거칠거나 창문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다 하여 추가 작업을 하거나 심지어 교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공업체에 그토록 높은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까요? 깊은 생각에 잠겨 성전을 나서면서 다시 마무리 손질된 성전 외부를 올려보다가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이란 글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이 교회 성전은 정확히 공언한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건물들은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지며 성전 안에서는 성스러운 구원의식들이 행해집니다. 그러나 성전이 누구의 집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건축표준을 지켜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보여드릴 뿐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부에 성전을 짓도록 명하신 계시에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금과 너희의 은과 너희의 보석을 가지고 오라. 또 너희의 모든 골동품을 가지고 그리고 골동품에 대한 지식을 가진 모든 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땅의 모든 귀한 나무를 가져오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집안채를 지어라. 이것은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가장 뛰어난 재료와 장인들을 통해 주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식을 따라 적정하게 교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안이나 손으로는 결코 결함을 보거나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성전 축복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께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만큼 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참으로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니 이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그 집이 더럽혀지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영광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라. 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은 요소들을 알게 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를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 고쳐야 합니다.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님의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교회에서 따른 성전 건축의 높은 표준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자 상징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에 주었던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각자는 가장 훌륭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기적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책임질 나이가 되어 죄와 유혹의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성전을 개조 및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는 거친 벽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영혼의 창문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성전 표준은 비록 우리가 완전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완전함 그 자체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결함과 부족함을 제거함으로써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0년 전 제가 아내 캐시와 브라질 상파울로에 살고 있을 때 데이비드 메리어트 회장님이 브라질 상파울로 인터라고스 선교부를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아내 닐 그리고 세 아들 윌, 웨슬리, 트레이스는 저희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업을 하라는 선자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살던 집과 하던 일 그리고 가족들을 곁을 떠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메리어트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1살 된 조지아라는 소중하고 의로운 딸이 있었는데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전공하는 4학년이던 그녀가 교회 모임 후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트럭에 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지아에게 별일이 없을 것으로 연락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조지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브라질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다음 날 인디안에 도착한 그녀를 만난 그녀의 자녀들은 울먹이며 조지아가 세상을 떠날 때 곁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던 때부터 그 후 여러 달과 여러 해가 지나도록 메리어트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흐느끼고 기도하며 조지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은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적인 엔더먼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신권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지식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귀하게 여기며 강화하려고 힘쓰고 키우려고 기도하며 또 능력이 닿는 한 모든 일을 다해 우리 신앙을 수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신앙의 시련이라고 지칭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다음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시련은 여러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계획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상실케 하고 그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대개 식별되기 어렵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지닌 결점과 취약점, 감성, 혹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확고부동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중심을 세우게 해주던 바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상고하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것은 도네이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안전한 지하 대피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곳은 교회라는 안식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으며 음악을 통해 경배하고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영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신권 축복을 받으며 성전에 참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신앙의 시련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권속을 위한 피난처에 안전하게 머무르십시오. 여기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할 큰 시련은 없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 역시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한때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교회 내에는 성년 초기를 한참 벗어난 독신 성인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순결의 법을 지킵니다. 이는 신앙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지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찬사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구주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도덕적 표준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나 가서 다소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침없이 바른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도 아마 그녀와 같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녀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충실하고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하며 직업적인 면에서 존경받으며 가족에게도 무척 사랑받습니다. 그녀는 결혼과 자녀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독신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작정했어요. 순결의 법을 포함하여 제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다면 어떤 축복도 거둬가지 않으실 것을 믿어요. 다른 친구는 선교 사업을 훌륭하게 마치고 열심히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기 바랬지만 신앙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로 동성애에 끌리는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게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언젠가 가정을 꾸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아니면 다음 생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위태롭게 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에 따라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어려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저는 좋은 건강, 복음, 사랑하는 가족과 의리 있는 친구들을 축복으로 받았죠.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저의 두 친구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또 그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주의 약속을 실감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우리 시대에 공통된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병판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인터넷에서 사용합니다. 교회에 대한 일부 정보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든 간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985년에 플로리다에 있을 때 직장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에 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시험 때에 오른 몰모니즘의 뿌리라는 제목의 타임지 기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마틴 해리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에 발견된 편지를 다루었는데 거기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금판을 얻게 된 이야기와 상충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는 이 새로운 정보로 몰몬교회가 파멸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 문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후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일은 틀림없이 신앙의 시련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전문가들은 그 편지가 완전히 가짜임을 밝혀냈습니다. 위조범도 그를 이를 실토했습니다. 그 사기극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길 참으로 바랬던 기억이 납니다. 몇십 년 전 한 교회 지도자가 우리 교회 교리와 일치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했을 때 자신의 신앙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리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1회장당과 12사도 정원회를 이루는 15명 모두가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한 말씀에 무한 구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원리는 수시로 여러 사람을 통해 가르쳐집니다. 우리 교리는 깨닫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직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모르나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친이나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지 말며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에게 나타내사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에는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역사와 운명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기적은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신앙이라는 벽에 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시련이란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고뇌와 혼란,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련이 영적 치명타로 직결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맺은 성약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을 보낼 때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강렬한 불이 쇠를 강철로 바꾸듯이 우리가 극심한 신앙의 시련 가운데서도 충실함을 유지하면 영적으로 정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자신의 시련에서 배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문제에 빠른 해답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표현했으며 모로나이는 너의 신앙이 시련에는 증거가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미리어트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내와 조지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조지아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토로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삶을 기리기 위한 하얀 헬륨 풍선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가운데 조지아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자신의 신앙과 이해심의 성장에 대해 말했으며 조지아의 아버지는 그가 받은 약속된 증거를 조용히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의 시련이 닥치게 되며 이는 더 큰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위로의 확신은 바로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계속하라.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모든 성스러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모든 연사분과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오늘 오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청소년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산지 일광 저작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 모임이 열린다는 것을 형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태바네클 합창단 전국 방송이 산지 일광 저작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바로 뒤이어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데일린 H. 옥스 장로님께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옥스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기쁘고 즐거운 이 나래를 부르겠습니다. 폐의 기도는 70인 정원의 호세 엘 알론소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울면서 도움을 구하러 오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를 경험상 잘 압니다. 사람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자녀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러한 감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부름입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와드나 스테이크와 같은 한 단위 조직을 돌볼 책임이 있지만 사도에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인종, 신조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교회 지도자들처럼 정치나 공공정책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국민이나 공무원, 민간기관 종사자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특히 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구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힘이 거의 또는 아예 없으며 자신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것들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필요하며 성인들의 이기적인 이익에 앞서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할 의사 결정자들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인들의 사악한 범죄와 이기심에 희생되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쟁에 휘말린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유괴되어 교정국들 사이에서 군인으로 싸웁니다. 국제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매춘과 외설물로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학대는 바로 그들의 출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내 출생률은 25년 만에 사상 최저이며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출생률은 여러 해 동안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수적으로 줄어들면서 문화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약해지고 급기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낙태 시술입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4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률적으로 낙태가 용인되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악입니다. 임신 중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학대는 산모의 부적절한 영양분 섭취 또는 약물 사용으로 태아에게 가해지는 손상입니다. 수많은 불임 부부가 아이를 원하거나 입양을 원하는 상황에서 무수한 아이들이 낙태되거나 해를 입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출생 후에 자행되는 아동학대나 방치는 좀 더 공공연한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800만 명의 아이들이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는데 대개는 치료 또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4명 중 1명이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장애를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생활하거나 여러 지역을 둘러보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필리핀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장만할 돈이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초등의 여건이 외롭고 슬퍼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애정어린 질문에 그 아이는 가냘픈 음성으로 자신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도 없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할아버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비극은 아이를 돌보는 많은 이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사망하는 대륙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방치되어 해를 입습니다. 빈곤 속에 성장하는 아이들은 건강관리 수준이 낮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물리적, 문화적 주변 환경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데 심지어 이런 일은 부모의 방치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최근에 한 후기 성도 경찰관이 경험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경찰관은 수사를 하던 중 더러운 바닥에서 친구도 없이 함께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다섯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그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배고픔을 달랠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임시로 만든 침대에 아이들을 겨우 눕혀놓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 쪽으로 걸어나갈 때 6살쯤 되는 한 아이가 그를 쫓아와 손을 잡더니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저를 입양해 주세요.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험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위협하거나 구족감을 주는 부모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 또는 교사나 또래 친구들은 그들에게 물리적 상처보다 더 영속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무가치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복지와 성장에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포함해 흔치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은 특히 더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에게는 위협이나 따돌림보다는 사랑에 찬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변화하여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기인하여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정서적 위험만큼 더 중대한 사안은 별로 없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부르신 아동학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짓밟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유타 대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러한 사건들의 충격적인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매우 슬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결혼 여부와 그 결혼의 본질과 지속기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수용되는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적 특성과 기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두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은 우선 그 무엇보다도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결혼은 아버지를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결속시킴으로써 아버지를 자녀들과 이어주는 문화적 결속장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이들이 그러한 주된 위치에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학과의 한 교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현행법과 그 경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현재의 미국 풍조는 법률과 매우 인기 있는 문학 작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관계는 1차적으로 배우자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결혼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탓할 수 없으며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그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것은 가혹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악이며 특히 그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더욱더 그렇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아이들은 이혼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1년 내에 이혼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였습니다. 부모들이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가르침만 따랐어도 많은 자녀들이 양쪽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힘있게 가르치는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부모는 확실히 부정적인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화를 겪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유익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과 그 목적에서 하나가 된 부모에게서 양육받음으로써 정서적 및 개인적 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별한 어머니에게서 양육받은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이른바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의 첫 번째 피해자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이혼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한 신중한 학자는 수십 년에 해당하는 사회과학 자료들을 요약하면서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는 가족 구조는 평균적으로 친부모가 결혼 상태를 유지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논설가는 미국에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지만 자녀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제도가 중요하다는 증거는 늘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결정에서 부모와 예비 부모에게 중요한 안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소리 높여 성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들과 유권자들의 이기적인 이익에 반하여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고인지 고민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에서도 희생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41%가 미혼모에게 태어난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의 복지에 더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혼모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그 자녀들은 결혼한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아이들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혼모에게 태어나는 대다수의 아이들, 즉 그중 58%는 동거하는 남녀에게서 태어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 남녀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조사 자료를 보면 그 아이들은 비교적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결혼 관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고 여겨야 합니다. 사회과학 자료를 보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뉴욕타임즈의 한 논설가는 동성 결혼이 사회적 실험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대신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예들 중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 이 자라나는 세대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우리의 단합된 청원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분의 강력한 도움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청의 일환으로 특별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저는 후기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지닌 분들 그리고 올바른 가치체계가 있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들도 또한 순수한 어린이들이 겸손함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면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이라는 구주의 신약 전서상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몰몬경에서 부활하신 구주께서 니파인들을 가르치신 내용, 즉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저희가 당신에게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저희 마음을 울린 메시지들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당신의 뜻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주시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고 저희가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스몬 수회장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는 이 시기에 저희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저희 모든 손자, 손녀들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희망을 잃고 어떤 시련과 인생의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되돌리는 일에 저희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며 저희가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유타 지역의 베니 영과 테일러스 빌에 위치한 스테이크들의 청남매 청녀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This broadcast has been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